여러분, 느헤미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 잊었을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누었던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여러분, 하나님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에도 위로가 있으면 그걸 우리는 보통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위로자임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밤이 바로 이 영성 집회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마치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나를 한번 첫 시간으로 돌아가서 좀 더듬을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갔던 자가 아니고 포로지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이걸 미국에서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바나나. 겉과 속이 틀린 사람. 나쁜 의미에서의 표현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이에요. 속은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자기 정체성이 혼란을 겪으면서 아,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었구나. 혼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느헤미야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귀환 조치시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이때 돌아온 포로가 한 5만 명 가량이 됩니다. 5만 명. 그리고 그때 포로로 붙들려가지 않고 이 고토에 남겨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겨진 자와 끌려간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끌려간 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못나야 끌려갈까요? 잘나야 끌려갈까요?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만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고향 땅에 포로도 못 되는, 참 역설이죠?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하는 남겨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기술자, 머리 좋은 사람들, 좋은 혈통 다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들이죠. 남은 사람들은 사실 기술도 없고 학벌도 모자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를 보통 우리가 무슨 인간이라고 그러죠? 잉여인간. 나머지. 이게 참 씁쓸한 표현이에요. 교회는 나머지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마저 그런 구분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주류, 비주류, 본류 또는 그것을 상대화하는 개념은 일체 존재할 수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과 끌려갔던 사람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꾸로. 1차, 2차에 걸쳐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못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 돌아가서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건 전제 국가 체제에서 꽤 높은 지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또 역설적으로 남겨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끌려간 사람이나 남겨진 사람이나 딱히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세상의 기준은 늘 바뀌어요. 항상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못 돌아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상들이 고향을 떠난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기는 포로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 벌써 언어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 모든 게 어디에 익숙했을까요? 포로지에 훨씬 잘 적응된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겁니다. 쉽게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네들 그저 일반적인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게늘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머지가 되거나 남겨진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나는 거기 끼지도 못했다. 이렇게 해서 씁쓸하게 상대적 박탈감을 겪거나 당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신비하고 오묘막측합니다. 뜻밖에도 돌아간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남겨졌던 느헤미야가 동생이 가지고 온 하나니 고향 소식을 듣게 되죠. 고향의 소식은 어떻더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과감 없이 과장 없이 고향의 그 비참한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불탔고 사람들은 환난 속에 있으며 능욕을 당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이실직고를 합니다. 형제 느헤미야에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요. 아니 뭐 거기를 자기가 경험하기를 했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 고향이 이북인데 누군가 이북의 그 비참한 소식을 고향의 소식을 저한테 들려줬을 때 그렇게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 많이 울어요. 여기에는 필연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토라 교육을 통한 전통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전통 교육 속에는 고향에서부터 지켜왔던 절기 교육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축에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고향 땅의 소식을 끌어안고 4개월 동안을 기도하죠. 4개월 동안. 기슬월에서 시작된 기도가 그 접했던 소식이 품에 안겨진 채 4개월 동안 니산월 때까지 이 사이가 4개월입니다.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죠. 기회가 찾아와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잔치자리였던 것 같아요. 왕후가 옆에 동반된 걸로 봐서. 오늘따라 술 맡은 장관의 표정이 어두워요. 네 표정이 왜 옛날 같질 않냐. 두려운 마음으로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되었고 성은 무너졌는데 어찌 내 얼굴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앞에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단어 하나를 삽입해 놓습니다. 이건 굉장한 지혜예요.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조상들의 묘실을 잘 보호하고 수리하고 간직하는 것으로 삼습니다.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아닥사스다 왕은 공감을 얻죠. 야, 그런 문제라면 네가 이렇게 울만하다. 네 얼굴이 그런 표정을 지을만하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하자 즉석에서 자기가 품고 기도했던 계획을 즉석에서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두 종류가 있죠, 항상.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계획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기도를 하되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계획을. 계획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죠. 근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묻자마자 지체 없이 느헤미야는 계획을 갖고 얘기합니다. 내가 며칠 안에 돌아오겠고 나에게 이런 행정적 조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대로. 저는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가장 인생의 축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기도의 DNA를 갖고 있었어요. 왕이 묻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잠시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어디 그런 정신이 날까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한 가지 좀 청을 들어줄 테니까 뭘좀 들어줄까요? 그러면 정신이 다 나갈 거야, 아마. 뭘 얘기할까? 이거 놓치면 쪽박을 차는 격이다. 대박의 기회가 왔는데. 근데 그 순간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그런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죠. 그러나 기도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최고의 백줄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린 지지난번에 이제 그 성벽에 모든 역사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뭘 합니까? 봉헌식을 하면서 행진을 해요. 이게 참 멋진 그림이죠. 왜냐하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혈통이 무악과 암몬이에요. 오늘 등장하죠? 무악과 암몬이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랬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어떻게 걷죠? 살금살금 걷죠. 그렇게 여우가 올라가서 걸어 다녀도 무너지겠다. 너희들이 하는 역사는.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확신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에도 비난과 조롱과 방해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전이 격하게 들어올수록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일이다. 그때 물러나는 거는 영적인 배심이 없는 거예요. 맷집이 약한 거예요. 방해가 드세?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실행해서 확인을 한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은 게 맷집밖에 없더라고요. 싸움은 세게 때리는 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맷집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느헤미야만한 영적인 맷집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냥 웬만한 잔펀치에 흔들하고 다시 앞으로 가지 그냥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12년을 생판 경험도 없었던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말안 듣는 뺀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엄청난 사역을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냅니다.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총독의 임기를 끝내고 고향으로 잠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6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6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32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엄청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한 지가 20년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12년 만에 돌아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어떤 일 때문에 돌아왔는데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마 다시 재임명을 받아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그런 기사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어쨌든 그는 돌아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온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1절부터의 기록이에요.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자, 앞을 보세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 23장의 기록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12년 만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돌아오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성전 한켠에다가 그것도 헌물을 보관하는 모든 헌물을 다 밖으로 집어던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틈에 무슨 짓을 해놨는가 하면 방 하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악하게 조롱하고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거주하는 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볼까요?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뭐하였느니라? 분리하였느니라. 지금 이방 혈통이 어느새 슬그머니 이스라엘 재건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 들려진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서야 아 우리가 또 엉뚱한 짓을 했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뭘 배웁니까? 절대 안 바뀐다는 걸 배우죠. 배우죠. 그런데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다는 걸 배워요. 놀라운 인류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들려진 말씀의 깨달음으로 그들이 분리작업을 해냅니다. 솎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보다는 무엇을 위한 분리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악한 무리들이 섞여서 자꾸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 미혹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말씀과 자꾸 타협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4절. 이전에 이 분리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사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분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문제였어요. 그것은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들은 혈통적 뿌리가 절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절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태어난 혈통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동침을 해서 낳은 혈통입니다. 그것이 암몬과 모압인데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가장 혹독하게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고 괴롭혔던 혈통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들을 항상 혼잡게 했던 혼잡주의의 원흉들입니다.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고향에 갔다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까 즉 그런 일들이 성전 한켠에 방을 차지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제거를 해야죠.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공의와 이 사랑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한쪽만 자꾸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죠. 성전 안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녹을 받으면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는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찬양대로서 수고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를 섬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제사장들의, 레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예배가 중단이 된 겁니다. 예배가 중단이 되니까 예물이 안 들어오죠. 자연히 이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전부 자기 살겠다고 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즉 성전 안에 이런 다른 방이 하나 만들어져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혼란케 만드는 일들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제거하는 거 수학 공식으로 나누듯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출혈이 있고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개혁가다우게 그는 분명 겪을 건 겪는 맷집도 있었지만은 단행할 때는 무섭게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불려내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구나. 불려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이후에 버려놓은 일들을 하나씩 지금 들추어내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예배의 무너짐이었어요. 예배의 무너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5절을 볼까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도 보면 계속 백성들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 이 예배 무너지면 어디서 출발되었다는 걸 고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이 사람들의 안식일을 깨는 행위를 보니까 전부 무슨 기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윤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묶여서 돈 버는 이익의 달콤함에 빠져서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무너질까요? 예배가 무시되는 거예요. 돈이 벌리니까. 아유, 하루 쉬지 않고 장사만 하면 하루 수입이 얼만데. 이런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에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절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는 무슨 문제로 끝이 납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을 시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결국 이것도 돈 문제예요. 자유분방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곧 이방에서 섬기는 여러 복을 주는 신들을 하나님 종교와 섞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뭐 신을 많이 섬길수록 아무 신이나 나한테 복을 주면 되는 거지 뭐. 다다익선이죠. 일본 사람들의 종교관이 그래요. 동남아 다녀보면 이 동남아 사람들의 종교관이 그래요. 아유 뭐 기독교도 좋죠 뭐. 이것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깊은 뿌리는 결국 만몬의 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면서 이들은 다시 옛날 자기 조상들이 왜 바벨론 땅에 고향을 떠나 등지고 떠나야 했는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이들이 다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열매가 느헤미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 안 될 때는 강제적인 방법을 가끔 쓰세요. 안식일 날에도 땅을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민족 통째로 뽑아다가 바벨론에다가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땅은 자연이 어떻게 될까요? 쉬는 거예요. 그동안 이 탐욕에 묶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않았던 땅이 자동적으로 쉬게 되는 겁니다. 안식을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스러웠던 과정 속에 한복판에 늘 역사의 축에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작용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생의 DNA는 기도였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 백성을 섬겼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느헤미야의 DNA가 교회 속에 다시 살아나고 오늘 이 밤에 부르짖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언어 속에 다시 한번 복원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POP 좀 도와주시고
여주 잠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신 채로 손을 내리시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 시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상적이라면 늘 내 절망의 내 한계에 우리는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인류에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고 예수 믿는 자 중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께 의지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예요. 내 마음 나 하나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충만하신 성령님이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엄마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임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술 취하듯 성령께 붙들려 새로운 시작의 시간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나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 구할 바를 물려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내 영혼 속에 오늘 이 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부른 다음에 손 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